네, 오늘은 창세기 15장의 말씀으로 구원 계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의 말씀입니다. 이 15장을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3절부터 6절까지를 대표 구절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아브라함이 이르되, 보소서,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였은즉 보소서, 내 집에서 태어난 자가 내 상속자이니이다 하매, 보라, 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상속자가 아니요 오직 내 뱃속에서 나올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더라. 그분께서 그를 데리고 밖으로 나아가 이르시되, 이제 하늘을 쳐다보고 별들을 셀 수 있거든 세어보라 하시며,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씨가 그와 같으리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시고. 아멘. 최근에 곰곰이 다시 생각해 보았는데요,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은 일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을 믿은 뒤에도 또 죄가 있었고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또 회개를 하였고, 이렇게 제가 뒤로 갔다가도 다시 주님께 돌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구원. 그것은 우리에게 단순한 길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구원을 이루시는 데까지 간단한 여정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구원은 믿음만으로 우리는 받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그 구원을 위해서 많은 고통과 아픔을 겪으셔야만 했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소위 공짜로 받지만 그 구원의 대가는 사실 예수님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었습니다. 구원은 즉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의 타락 이후 수천 년간을 기다리셨습니다. 구원은 우리에게나 쉬운 것이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의 소위 기독교계에 있는 사람들은 대략 한 30% 정도 된다고 합니다. 70억, 75억 정도 되니 대충 가늠을 하시겠죠. 그러나 그 숫자는 소위 십자가 모양만 있으면 다 포함시킨 숫자입니다. 그 안에서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숫자를 세어보면 그 숫자는 엄청 줄어들겠죠.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태어나셨고 캐나다에서 살고 계신 것을 진정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두 나라 모두 종교의 자유가 있음은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제약 없이 복음을 들을 수 있었음에 감사드립니다. 물론 이러한 자유도 점점 없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이미 차별금지라는 이름 아래 역차별이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아직은 복음은 자유롭게 선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중동에서 태어났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슬람 종교는 그냥 생활이고 문화이고 정치이고 그냥 모든 것입니다. 선택 없이 그 나라에서 태어났다면 그냥 그 종교를 받아들이고 자연스럽게 그 안에서 자라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도 모르는 채 그 안에서 성장하면서 그 안에 복음이 들어갈 자리는 극도로 작아지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독교가 있는, 복음이 있는 그러한 나라에서 태어나고 생활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감사의 이유가 됩니다. 거기다 더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 다 이루신 구원을 우리에게 아무 대가 없이 제시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믿음만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 외에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강하게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를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에 대해 그림자로서 구약에서 많은 사건들을 보여주시는데 오늘의 그 이야기도 그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주십니다. 17장에 들어서야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이 바뀌니 설교를 하면서 그냥 상호 치안적으로 같이 사용할 수도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12장에서 내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 집에서 나와서 보여주는 땅으로 가고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을 만들고 복을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복을 주시고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시겠다라고 또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그 나오는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땅에 들어가게 되고 그는 가나안 땅에 거하며 거기서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그 땅에 대한 영원한 소유의 약속을 그렇게 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와 거의 같은 약속이 이렇게 15장에서 다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 아브라함은 자손이 없었고 그의 나이가 이미 많았기 때문에 그 씨에 대한 약속에 대해서는 자신의 해법, 하나님 말씀에 대한 자신의 해석이 있었습니다. 15장 3절을 보면 또 아브라함이 이르되 보소서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은즉 보소서 내 집에서 태어난 자가 내 상속자이니이다 하매 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뜻대로 해석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다시 말씀하십니다. 4절하고 5절에 보면 보라 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상속자가 아니오 오직 내 뱃속에서 나올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더라. 그분께서 그를 데리고 밖으로 나아가 이르시되 이제 하늘을 쳐다보고 별들을 셀 수 있거든 세어보라 하시며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씨가 그와 같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아니. 네 가족, 네 뭐 갖고 있는 그런 가족에서 네 상속자가 나온다라는 게 아니고 내가 너로부터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한 것은 문자적으로 내 씨에서 큰 민족이 나오겠다라는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범하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우리가 흔히 하는 오류를 아브라함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나에게서 나오는 자손이라면 지금 내가 나이가 많고 애가 없으니 아마도 내 집에 거하는 가족 같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지 라고 생각한 것처럼 문자적으로 말씀하는 것을 믿은 게 아니라 자식 뜻대로 확장해서 믿는 것을 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음을 내 말은 1차적으로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야 함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을 보라고 말씀하시죠. 셀 수 없이 많은 별들처럼 너의 자손이 커질 것이다. 다시 한번 분명히 자신의 말이 문자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있는 그대로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며 6절에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시고 이전에도 믿었지만 덜 문자적으로 아니면 땅은 받았으니 그것은 문자적으로 받아들이고 씨는 씨에 대한 것은 자신이 너무 늙었으니 상징적으로 믿는 그런 선택적인 믿음을 가졌다면, 아, 이번에는 정말 크게 아브라함이 자신의 믿음이 성장하는 그런 순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은유나 지규처럼 말씀하시는 것도 있지만 지금은 그것이 아니고 실제로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그것이 정말 그렇게 말씀대로 이루어지겠구나 하는 약속이구나 하는 것을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완전히 문자적으로 믿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토를 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상황과 지식의 경험에 의한 선택적인 믿음이 아니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묻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을 수 있는 무언가를 혹시 보여주실 수 있나요? 증표 같은 건 말이죠. 하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대답하십니다.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9절 10절입니다.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송아지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하라 하시니라. 그가 그분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을 취해 그것들을 중간에서 나누고 각각의 조각을 서로 마주보게 놓았으나 새들은 나누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짐승들을 둘로 이렇게 쪼개어 나누어서 서로 마주보게 놓았으니 날짐승들이 막 이렇게 왔겠죠. 먹으려고 피냄새를 맡고. 그래서 막 그것을 쫓아내는 그런 장면도 뒤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찌됐건 이때 그 당시 짐승들을 이렇게 놓은 이유는 그 당시 어떤 두 부족이 서로 어떤 약속을 할 때 이런 의식을 치루었다고 합니다. 짐승들을 취하여 둘로 나누고 그 나눈 짐승들 사이를 서로 같이 이렇게 걸어가는 의식을 취하면서 쌍방 간의 어떤 약속이 확실히 동의가 되었고 그리고 이것을 내가 확실하게 서로 계약을 맺었다라는 것을 보이는 그러한 의식을 짐승을 나누고 그 사이를 지나가는 의식으로 대신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15장에서는 둘로 나누라고는 했는데 조금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해가 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였고 보라 큰 어둠의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라고 이야기하시며 말씀하시고 그 나누어진 짐승 사이로 걸어야 할 당사자 중에 하나인 아브라함이 깊이 잠에 들게 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오르는 등불이 그 조각들 사이로 지나가니라. 아멘. 즉 쌍방간에 해야 할 약속의 그러한 의식이었지만 타오르는 등불 형태로 오신 하나님께서는 약속은 하되 아브라함은 책임질 필요가 없고 약속은 서로 간에 성립되었지만 하나님만이 그 책임을 지시는 그러한 언약의 증표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만 지나가셨기 때문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약속은 했다. 하지만 네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 너에게 준 나의 약속은 내가 다 책임진다. 내가 한 말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고 이 약속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일방적으로 내가 갖는다. 하고 말이죠. 여기서 아브라함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잠잔 것입니다. 처음에 구원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기다림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길이 완성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담과 이브의 범죄로 인해 사망이 온 인류에 들어왔을 때에 그리고 그 죄가 드러났을 때 그들은 창피하여서 아무것도 안 입고 있었던 몸이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고 그들의 죄를 덮으려 했습니다. 그 무언가가 그들이 스스로 하려고 했을 때 죄가 덮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아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손수 짐승을 잡아 가죽으로 그들의 옷을 만들고 입히고 가려주십니다. 최초의 인류 최초의 첫 희생물이 생기게 되었고 그들을 가려주는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렇게 일을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죄부터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십니다. 스스로. 이 짐승의 희생, 이 희생은 구약의 희생제물로 그대로 이어지고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됩니다. 이렇게 아담과 이브에게 손수 첫 희생물을 감당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행동과 행위에 상관없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소위 종교적인 열심이 있기에 하나님을 도우려 합니다. 하나님 사업을 열심히 하는 것을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희 행위는 어떤 것에 있어서는 전혀 필요 없다고 말씀하실 때조차도 열심히 일을 하려 합니다. 어쩌면 아브라함도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열정이 많은 분이었죠. 일을 엄청 열심히 했었던 분 같습니다. 에너지도 많고요. 하나님의 축복에 더해져서 있었던 것도 있지만 스스로도 몸을 열심히 움직여서 그 부를 축적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희생물을 반으로 나누어 놓은 다음에도 새들이 먹을까 봐 열심히 몸을 움직여서 새들을 쫓는 아브라함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그냥 깨어 있었다면 계속 하나님이 등불을 지나가려고 하실 때 하나님 저거 조금 삐뚤어진 것 같은데 제가 좀 바로 놀까요? 혹은 하나님께서 지나가실 때 제가 어떻게 감히 같이 지나가겠습니까? 저는 무릎으로 지나갈게요.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뭐 이러면서 자신의 어떤 것을 열심히 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약속에 관해서는 너의 열심과 상관없이 나 스스로 혼자서 책임지고 이 일을 이루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그 생각에 아예 잠을 재웁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약속의 어떤 형식 중 중요한 하나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요한 약속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때로는 일방적으로 감당하십니다. 특히 이렇게 아브라함의 시작으로 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약속과 온 인류를 향한 구원에 대한 약속이 이렇게 있었을 때 어떤 인간의 책임을 하나님께서는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시작으로 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바라셨던 것은 하나님 말씀을 믿은 아브라함의 믿음밖에 없었습니다. 전 인류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대한 약속은 모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감당하시기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 역시 그 구원에 대한 약속에 대해서도 약속을 받아들이는 믿음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저도 30년 훌쩍 넘어간 이전의 일이라 기억도 잘 나지 않지만 윤리과목 선생님이 계셨었는데 수업 중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갑자기 또 기억이 납니다.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는 세상의 모든 죄를 용서했다고 기독교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세상에 왜 이렇게 범죄자가 많고 죄가 많은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도대체 왜 이 장면까지 기억나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 장면까지도 기억이 나요. 그 창문에서 서 계시면서 말씀하셨던. 지금 생각해보면 기독교 교리와 구원에 대해서 너무도 잘 모르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되는데 아마 어쩌면 지금 돌아가셨을지도 모릅니다. 연세가 그때도 이미 많으셨기 때문에 만약 그러한 생각을 계속 갖고 계셨다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우선 지금 공중에 권세 잡은 자는 사탄이고 우리의 구원은 영원한 생명과 관련이 있는 것이고 지금 이 세상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지 않은 것처럼 일반인들에게는 보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모든 것을 한 설교에 담을 수는 없고요. 하여튼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에는 크게 세 종류의 구원이 있다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의미로 죄로부터 영원한 사망으로부터 지옥으로부터 구원받는 그러한 구원의 의미가 성경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화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죄의 권세, 죄의 힘으로부터 구원받는 그러한 의미의 구원의 의미가 성경에 또한 있습니다. 세 번째는 죄의 존재, existence of sin이라고 하는 죄의 존재로부터 아예 구원받는 그러한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잘 구분해서 성경을 읽지 않으면 완전히 성경이 믹스업되면서 마치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이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완전한 맨 마지막에 완전한 죄로부터의 구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날 때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직접 만납니까? 뭐 우리가 죽으면 직접 만날 수 있고 우리가 죽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오시면 또한 그렇게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여튼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뵈는 그 순간까지는 우리가 구원받은 후라도 죄의 권세와 죄의 힘으로부터 싸워야 되는 것이죠. 또 하나 그분이 간과했었던 것은 계약이라는 개념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인류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죄들을 갖고 돌아가시고 묻히시고 그 죄의 대가인 사망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은 분명한 진리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아담과 이브를 통해서 들어온 인류의 그 처음 원죄와 그로부터 파생된 모든 죄들을 사하셨고 그 사하셨다는 그 구원의 약속을 우리에게 사랑으로 당당히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인 것이죠. 그런데요, 이것은요, 약속입니다. 약속은요, 계약입니다. 컨트랙이죠. 컨트랙은 항상 쌍방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그 계약을 만든 주체자의 서명과 그 계약을 받아들이는 측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계약이라 하더라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서명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소위 binding contract, 소위 계약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집을 급히 팔아야 하기에 사정이 있어 100만 불짜리 집을 50만 불에 내려서 계약을 내놓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싼 가격이지만 받아들이는 사람이 서명을 해야 그 계약이 성립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구원도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원의 길을 약속으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제시하십니다. 성경에서 열거하고 있는 죄에 대해서 하나라도 걸린다면, 걸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도 안 걸릴 수는 없죠. 왜냐하면 마음으로 짓는 죄까지도 죄라고 카운트되기 때문이죠. 그 죄를 하나라도 갖고 있다면, 그것을 인정한다면, 그렇게 자신을 죄를 지은 사람이 뭡니까? 죄인이죠.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구원의 방법이 지금 현재 나는 이렇게 가면 구원받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자신의 생각, 그것과 상관없이 지금 부처를 믿던 뭐 이슬람을 믿건 무신론자건 그 자신의 현재 갖고 있는 그 자신의 생각에서 그 자신의 현재 갖고 있는 믿음에서 돌이켜 이 돌이키는 순간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의 정확한 뜻은 마음을 바꾼다라는 뜻이니까 그 자신의 마음을 바꾸는 그 회개를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없애시고 용서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을 받는 구원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는 행위는 다시 말해 내가 구원의 계약서에 서명을 하는 일입니다. 이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던 온 인류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이 바로 그 순간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서 믿음만을 보셨듯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와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감당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원을 믿는 그 믿음만을 보시고 그 믿음이 바로 구원 계약서의 내 서명이라고 간주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에는 믿음 외에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전 주에도 박성호 집사님이 인용을 하셨는데 출애굽기 14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 군사로부터 구원하시는 그 상황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주께서 너희에게 보여주실 그분의 구원을 보라. 다시는 너희가 오늘 본 이집트 사람들을 영원히 또 보지 아니하리라.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조용히 있을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가 몸을 움직여 무엇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원은 이렇게 믿음에 의해서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고 책임을 스스로 전적으로 지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바라보고 아무 행위 없이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조용히 그 구원을 우리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사실 똑같은 이야기지만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만약 다른 사람이 내가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알아? 한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 증거는 바로 내 안에 있는, 나 자신 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악성 댓글로 인해서 사람들은 죽기도 합니다. 수많은 긍정의 메시지를 통해 또한 힘을 얻기도 합니다. 말은 그렇게 힘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말은 사람의 육신을 죽이고 살릴 수도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의 혼은 죽을 수도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마치 말로만 집 판매 계약서에 사인하면 그 사인한 게 집 판매 계약서에 사인한 것이 그 계약서가 되어서 그 집 매매의 증거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됐듯이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그렇게 있는가입니다.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은 증거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내 안에 믿음으로 서명되어서 내 안에 거하는가 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구원의 증거인 것입니다. 구원은 어떤 방언이나 방언의 통역이나 신유나 꿈이나 예언 등과 하등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것과 관계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구원은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믿었을 때 구원이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에 보면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그것들을 듣지 아니함은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자신의 성도들에게 알리려 하시는데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1장에서 아시는 바와 같이 말씀이 사람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즉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말씀이 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우리 마음속에 그 복음을 받아들인 말씀의 믿음이 있는가를 보시는 것입니다. 1930년 조지 윌슨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 우편물을 훔친 혐의로 구속이 되었고 교수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참 지금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인데 죄값이 굉장히 큽니다. 하여튼 그 당시에도 그 판결이 좀 과하다 싶었는지 좀 유명한 판결이 되어서 그게 대통령까지도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미 대통령이었던 앤드류 잭슨이 그 윌슨이라는 사람을 위해서 사면을 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하게도 그 윌슨이라는 사람은 그 사면을 거부했습니다. 잭슨 대통령의 사면과 그 사면을 거부한 사항은 다시 또 이슈가 되어서 법원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법원의 결론은 윌슨은 선고대로 집행되어야 한다라는 결론이었습니다.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사면의 가치는 사면을 받는 사람이 받아들였을 때 있게 된다. 만약 사면을 거부한다면 사면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윌슨에게 교수형이 집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집행되었습니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길을 완성시키셨고 새로운 약속, 즉 신약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안에 구원의 계약서를 완벽히 완성해 놓으셨던 것이죠. 사면은 이렇게 이미 결정되어서 계약서는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는가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이라는 도장으로 그 계약서에 서명을 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계약서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서명하여서 존재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서명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만약 왜 네가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 증거를 한번 대봐 라고 물으신다면 예수님께서 작성하여 저희에게 주신 복음의 계약서에 우리의 믿음으로 서명한 그 말씀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구원의 구절들이 있습니다. 본인의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분명히 자리 잡고 있다면 진정 기쁜 마음으로 세상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처럼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주님이 그 구원의 계약의 대가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